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달지 못하며 돌아갈까 염려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사,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지며,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우리의 삶의 원리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친절하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머뭇거립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며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세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표적이고, 둘째는 모세의 손이 갑자기 문둥병이 발한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굽의 하수가 땅에 쏟아졌을 때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이죠.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 표적이 담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귀중한 진리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 세 가지 표적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표적인데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들이 의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목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항상 손에 지니고 다니는 목자의 지팡이였을 텐데, 아마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항상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녔을 겁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또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자기의 양무리를 공격해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짐승들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의지하는 버팀목, 그것이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더 이상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지팡이와 같이 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팡이를 늘 의지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것처럼 나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네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버리고 홀로 행하려고 한다면 모세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을, 여기 뱀은 아마 광야에 있는 독사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맹독을 품은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리게 되기 때문에 뱀을 좀 달아본 사람들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죠. 머리를 제압해야 안전하게 그 뱀을 제압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자 모세의 손에서 다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지팡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 여인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 그리스도는 모세 시대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탄은 결코 모세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모세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 나와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두려운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성한 손이 가슴에 넣었을 때 문둥병이 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나병이 발생하게도 하시고 그 문둥병이 발한 손을 다시 모세가 폼에 넣었을 때 깨끗하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종종 죄를 상징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라. 나아만에게 있는 그 타이틀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입니까? 그러나 그가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문둥병을 죄에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본문은 말씀하면서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손이 가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가슴이 손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성한 손이 가슴에 들어가니까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을 보면 모든 죄의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인류가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문둥병이 발한 그 손을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죄의 용서함이 있음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모세야 너는 누구이냐 이 문둥병이 발한 손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임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후반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만 서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껏해야 한 명의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가르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적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그를 부르고 계심을 모세는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피로 변한 하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과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로 이 표적은 모세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죠.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믿지 않거든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자랑이었죠.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일강입니다. 애굽이 그 어떠한 문화보다도 화려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나일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애굽의 부귀와 영화가 나일강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축복의 강이 땅에 흘려진 그 하수가 피로 변한 것처럼 죽음과 저주의 강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 죽음과 저주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애굽 사람들은 생명과 축복의 강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강은 죽음과 저주의 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부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보면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생명과 축복의 유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그 강은 저주의 강, 죽음의 강, 그리고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너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은 전체 출애굽기에 있어서 서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4장에서 모세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비로소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애굽을 향하여 갔더라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서론 부분의 종결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요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이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왜 끝까지 설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두 번의 거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그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첫 번째 거절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거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또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지 않을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실 이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나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진리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할 그런 하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너와 항상 함께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다 설득이 돼서 하나님 이제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으니까 아 제가 뭐 마음이 이렇게 썩 내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갈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라.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편 고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실 그것은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저는 그런 평안함을 갖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영적인 문둥병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순종해 가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모세가 누구인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세 가지 표적을 본 이후에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거절은 불순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도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모세의 거절이 나오는데 본문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여기서는 논리적인 반박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쓰는 거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다루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찬송 받으실 만한 그런 성품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판을 다 깨고 너는 끝났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 이후에도 또 가지 않겠다고 네 번째 반박하는 이 모세에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더 이상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이유도 안 되고 근거도 안 되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못 간다고 말씀하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 거절은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모세의 편에서 좀 모세를 아름답게 좀 이렇게 묘사하려고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Please send anyone else.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가 살아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제 드러내놓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다섯 번에 걸친 거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오랫동안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을까? 정말 우리는 모세를 불순종의 대가라고 낙인을 찍고 우리는 그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가 내 눈에 들보보다 훨씬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큰 흉과 약점은 전혀 보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너무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아니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라고 답답해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모든 인류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 그리고 이 모세의 불순종은 여기서 한 번으로 그친 겁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갈 때 모세는 이와 같은 불순종을 행한 적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종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가를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모세도 그와 같은 불순종을 행했구나라고 안위를 느끼고 안심하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번이 아니라 50번, 500번이 됐어도 하나님은 또 설득하실 겁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가라,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싸움으로 인생이 끝마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는 노를 바라시면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가라. 내가 이미 애굽에 있는 너의 형 아론을 너를 만나러 가라고 출발하라고 명령했다. 네가 지금 가면 네 형이 너를 맞이하려고 지금 오고 있을 것이다. 노를 바라시지만 또 설득하시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가지 않겠다는 모세를 가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사실은 이 설교 제목에 조금 더 길어졌는데 이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단어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나 인간의 능력과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뭐 많은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들을 보면서도 나는 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는데, 훨씬 빨리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의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이 이제 끝마쳐지는데 1장부터 3장, 4장까지 오면서 제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출애굽기의 주제 단어 하면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구속이죠, 구속. 출애굽기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4장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척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일장 서론에 간략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다루면 되는데 아주 자세하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우리가 읽어볼 때도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을 끝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나라, 애굽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앞서서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제 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더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린빌 지역에도 복음화가 일어나고 미국 땅에도 복음화가 일어나고 또 선교지에도 막 선교사들 파송하면 좋겠다. 물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시급하게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장부터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설득에도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까지의 내용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국가나 한 세대를 구원하시는 일보다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애굽으로 향해 나갑니다. 모세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의지할 대상.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팡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도 이 사장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끼며 그렇게 본문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점점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세는 나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다섯 번의 설득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며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의 뜻을 비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기가 어려울 텐데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모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또한 설득해 나가실 것을 생각합니다. 오 주님, 주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때에 복음의 그 증거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